324페이지 특별기고 전임비 학생에 대한 공갈죄 적용의 당부.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 2004도 6579 판결입니다. 도재형 법학 교수가 기고한 것이죠. 도재형 교수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325페이지에 보면은 18세기 중반 유럽에서 근대법 질서가 승립될 무렵 그 지배적 원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자유롭다라는 허황된 사실적 전제를 기초로 한 재산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의 원칙을 강조하는 시민법 원리가 지배적이었다. 시민법은 근로관계를 다른 재산 거래관계와 동일하게 파악하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초콜릿 사고 아이스크림 팔고 뭐 이럴 때다 대등하듯이 뭐 싫으면 안 사고 말고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근로관계도 싫으면 일하지 말고 나가라 이러면 나가고 딴 데서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전제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노동력 이외에 별다른 생활수단이 없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계약의 자유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였고, 이 때문에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였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등장했죠. 단결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계약을 맺으면 너 아니면 고용할 사람 많어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근로 조건을 약화시키면은 전부 다 약화시키는 거는 치근죽 먹기죠.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이 정도 최소한은 근로 조건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일종의 카르텔을 짜는 건데, 그 카르텔이 노동조합이다. 그 시민법적 시각에서 보면은,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실 그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트러스트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국가는 단결 금지 입법을 제정해서 형벌로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그 활동을 억압하였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 노동조합적 정책을 비판한 다양한 이론이 주장되게 되었는데, 여전히 집단적 규제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는 폭행,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취급되었다. 특히 이 업무방해라는 지금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구성요건, 형벌 구성요건에 들어간다고 보는 시각이 어디서 도래하게 되었냐면은 결국 영국에서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파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의 노조는 그대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위법한 단체가 되어 공모죄 등 보통법상의 민형사 책임이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결국 일단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법성을 조각하느냐. 그래서 막 이런 복잡한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노동조합이 앙드레 지도도 아닌데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아유 나왔다 이러면 애따 간심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런 식으로 하듯이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형태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단체 행동에 대해서 좁은 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조합에 대한 입법 정책이 소극적 용인에부터 적극적 보호로 변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시정책에 대한 근로자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성인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혁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체제 내화하는 것이죠. 저항세를 체제 내화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법인화했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뜻이죠. 법적으로 인정할 인자죠. 노동조합 법인 맞기는 맞는데 지금 그 단어는 아니죠. 노동조합은 등록하면 법인이 되고, 노동조합 그 설립 신고를 안 하면 비법인 사단이 되는 것이죠. 체제 내화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란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감이자 노동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라는 건, 노동조합이 체제 내로 인정된 것이 그런 투쟁의 산물이다. 326페이지 세 번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은, 그런데 2003년 9월경 충청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지역 건설 노조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그에 관하여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노사관계 역사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이나 파업과 관련하여 공갈제를 적용하던 것은 19세기 독일에서나 일어났던 일이다. 공갈제 적용은 19세기 독일에나 일어났던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검토. 대체 어떤 판결이길래 도재영 교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지는 뭐냐면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위 노조는 원청회사가 아닌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 받거나, 그러니까 계속 새끼 쳐가지고 내려 보내는 거죠, 공사를. 건설 현장이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하도급 받거나 재하도급을 받은 자, 팀장 등에 고용된 건설 일용, 팀장이라는 것은 오야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 일용 근로자들 몇명 딸린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사 중 아주 소규모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완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건설 일용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바, 원청회사가 위 건설 일용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이렇게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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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히 맺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공사장에 보면은 이 흙나르고 미장바르고 하는 사람들이 원청회사는 뭐 LG 건설 뭐 이런 데죠. 현대 건설 이런 데서 그 사람들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근로관계의 총체적인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 중인 하도급자, 재하도급자와 동일시할 정도로 현실적인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가 아니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원청회사 현장 소장들이 다 그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 작업을 하고 뭐 임금은 어느 정도로 줄수 있을 정도로 비용을 어느 정도 내려보내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원청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아무리 임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들은 임금을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청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한도에서는 단체 교섭의 의무 부당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단 원청회사가 단체 교섭을 지역 건설 노조와 할수 있다. 그래서 지역 건설과 단체 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하였다는 것이죠, 원심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7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원심의 유죄를 인정한, 공갈죄 유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버리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유죄를 확정했다. 원심은 동그라미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조합원의 수, 명단 등에 관하여 밝힐 것을 원청회사들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거부했다. 몇 명이냐? 누구누구냐? 이런 걸 거부하였다. 실제로 각 현장별 조합원 수는 미미하였고, 동그라미 2. 노조 초임자 활동비의 지급에 관해서는 교섭을 하면서 양보한 예가 거의 없고, 동그라미 3. 단체 협약이 체결이 지연되자 안전시설 미비, 환경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서, 그러니까 뭐 건설회사에서 법대로 다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 노조 교섭을 안 하면은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태세를 보여 원청회사를 압박하였고, 단체 협약 체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고발을 하기도 하였는데, 고발이 이루어진 현장의 경우 대부분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고, 일단 단체 협약을 체결한 현장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그라미 4. 이 고발 활동에 대한 소문이 각 건설 현장에 퍼졌다. 단체 협약 체결을 안 하면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뭐 환경법규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더라. 그래서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는 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단체 협약 체결을 종료하는 행위 자체가 해약의 고지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 체결 안 해주면은 고발하겠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야 단체 협약 체결하자 이거 자체가 공갈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라는 행위태양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동그라미요. 피고인들은 원청에서 이 사건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의 그만 지급을 요구하면서 전임자가 누구냐? 회사 물으니까 특정하지도 않았다. 동그라미 6. 원청 회사들로서는 고발 위협을 동반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동그라미 7. 안전시설 미비에 관한 고발 등을 내세워 원청 회사들에 대한 단체 협약 체결을 종료한 것은 공갈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고 제주를 내려와서 이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단체 교섭 및 검은 수령 행위는 일용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등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 수단의 상당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권리 실현의 방법이라고 봐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 문제점 일단 공갈죄라고 뭔지길래 노조 활동을 공갈죄로 넣느냐 이런 일은 참 전무후무하다. 공갈죄 적용은 참 센세이션하다. 한국 헌법 사상상 사법 사상상 이런 일도 처음이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니까 사람 겁줘가지고 돈 뜯어내는 게 공갈죄죠. 33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근데 위와 같은 공갈죄의 설명 중에 예, 겁주는 거죠. 겁주는 게 그 겁주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겁을 주냐. 위법하지 않을 때도 네가 지금 나한테 이 돈을 안 주면은 뭐 이익을 안 주면은 이걸 실행하겠다 하는데 그 실행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법규 위반이 있어서 고발하겠다는 건데 고발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죠. 그것이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통적인 판례의 태도는 정당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해악의 고지를 그 권리 실현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데 그러니까 수단의 상당성이 없을 때는 공갈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된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 종합적 판단이 잘못되면 수단의 상당성 판단에 어긋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은 보통 이제 간통한 배우자의 그 간통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이 여우 같은 년 지금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600만을 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수단이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통을 했으니까 간통을 하면 보통 고발을 하죠. 그리고 이런 친고죄에 있어서는 보통 이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것과 합의금을 건네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보통 쌍방 이행이 되죠. 그래서 고소를 하고 나서 돈 받고 취소하는 거나 고소를 하기 전에 돈 주면 고소를 안 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안 주면 간통죄를 고소하겠다 이거는 수단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다른 예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재활용 비닐봉투 비닐봉투 경상도 사투리는 비닐봉다리를 시범 받지 않고 그냥 싸주면은 그게 그 환경법규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딱 카메라 딱 숨겨가지고 몰카 딱 가방에 숨겨가지고 비닐봉다리 이렇게 시범 안 받고 나눠주는 거 딱 찍은 다음에 여러 번 찍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웃 사람인 척 하면서 물론 원정 가서 하는 거죠. 자기 진짜 사는 이웃집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는 하지 않겠죠. 가지고 이제 국내 딱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발해가지고 파파라치처럼 이제 돈을 국가에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에서 안 받고 그 편의점 주인한테 네가 벌금이 300만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250만원 줘라.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한테도 이익이고 나한테도 이익 아니냐. 네가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벌금을 300만원 받고 나는 현금으로 10만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250만을 주면 너는 50만을 아끼고 나는 240만을 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파레토 최적이자 아담 스미스가 말한 모두 이익이 최고로 실현된다는 에지워드 상자에서 우상방향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와 사회후생이 파레토 개선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면은 그것은 사회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문제, 일반적인 어떤 법규 위반과 관련해서 특히 어떤 개인적 법인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연관이 되지 않은 법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은 어떤 법규 위반에 대해서 법규 위반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이제 폭처법에 야간 공갈이 있었던 시절에 밤에 떡볶이 먹고 포장마차에 떡볶이 먹고 떡볶이 돈안 내면서 아주머니 이거 도로 점령 허가도 안 받아놓고 여기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떡볶이 값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떡볶이 값을 이제 못 주겠다. 만약에 나한테 굳이 받겠다 하면은 일단 떡볶이 값은 준다. 그렇지만 내일 가가지고 바로 여기 고발해가지고 썰어버리게 만들어버리겠다. 시청에다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떡볶이 값의 채무의 지급을 면탈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폭력법에 이제 공동공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야간 공갈은 없어졌고 공동공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이 같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오뎅 국물도 먹어놓고 아줌마한테 이 떡볶이 값을 못 내겠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것이 바로 공동공갈로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강제추행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보통 순환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그 구체적으로 당의 고발 행위자의 개인적 법익과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 고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나서 사실 그렇게 공갈죄를 적용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실제로 어떤 공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규들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사사화되는 것이죠. 그런 사사화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이제 내가 불기소 내가 이렇게 적발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냥 범죄 인지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테니까 돈을 300만 원 달라. 당신이 재판 가가지고 벌금을 받으면 1,000만 원 내야 된다.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해서 그게 검사 직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그 검사를 뭡니까? 공갈죄로 쳐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경계가 어디냐? 그래서 저는 그 경계를 그 사람의 권리와 그 사람의 권리와 밀접 연관되어 있느냐? 그 법규 위반이 그 사람의 다른 권리와 밀접 연관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강제추행이나 관통죄 같은 경우는 그 권리 침해가 관통죄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보지만 그래서 그 개인적 법이라는 것을 개념화하진 않지만 지금 형법학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자기의 어떤 배우자의 정절을 요구하였던 어떤 이익이 침해되었다 봐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확고히 정해진 권리는 아니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이익이나 도덕적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고 전혀 엉뚱한 거 비닐봉다리 자기한테 줬다고 해서 자기가 뭐 권리 침해받은 바가 있습니까? 오뎅 거기 도로 점령을 했다고 해서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갈죄로 봐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 산업안전법이나 환경법규 같은 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수단의 상당성을 만연히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단의 상당성 여부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어떤 권리 밀접성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두리뭉실 비교 교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리뭉실 비교 교량의 근거로서 아까 든 7자기 장을 들었는데, 7가지 사정은 노사관계의 실태나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 그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어서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때라고 잘못 판단해서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333페이지 중간에 셋째 보면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과 그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유의할 수밖에 없다. 뭐이 정도 보시고, 이 단체교섭의 단체교섭의 실제에 대해서 좀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 336페이지 보면은 노동조합은 다양한 단체교섭 기술을 쓸 수가 있다. 구조조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서 그것부터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략적으로 불리할 때는 다른 전략을 쓸수 있다. 예컨대 설립 초기에 당의 노동조합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 전임자나 노조 사무실의 제공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은 한국 노사 현실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바다. 지역건설 노조의 경우에도 당시 조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상대한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일단 노동조합의 존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게 하고, 그 초기의 격렬하거나 어색한 분위기에 벗어난 상태에서 개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2단계로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점진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는 전략을 삼은 것인데, 법원은 이러한 교섭 기법을 문제 삼아 그것을 범죄 구성요건의 성립 근거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다. 왜 전임자 거기에 집중을 했느냐? 당연히 전임자에 집중을 해야지 노조가 장기적으로 존속하지. 전임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사라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노조가 존속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337페이지. 다음과 같은 예를 상정해 보면 법원의 얘기가 타당하지 않다. 어떤 사업장에서 도산의 격렬한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 사업장의 노무 이사는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파괴했으니까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하겠다.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체 교섭 그걸 좀 철회해라. 안 그럼 노동조합 간부들 재물손괴죄 고발하겠다. 또는 이런 식으로 교섭과 파업을 진행한다면 집행부 전체를 해고하겠다고 위협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노조 집행부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애초 합의 가능한 예측한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경우에 노무 이상의 공강죄로 적용을 안 받죠. 보통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죠. 막 왔다 갔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 법적으로 소송 걸 것도 많고 이런데, 서로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그것도 취하하고 없애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 정해지는 것이지, 원래 단체교섭이라는 힘과 힘 대결 아닙니까? 어느 쪽이 압박을 받느냐. 근데 압박을 받는다는 게 단순히 이쪽에서는 임금 받지 않고 이쪽에서는 이윤을 벌지 않고 이걸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고, 또 한국에서 파업한다고 해서 이윤을 계속해서 수취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사업장 내에 대체 근로를 투입하는 것이고, 특히 요즘에는 용역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이 기존에 파견 근로자를 수급받고 있던 그러한 회사들로부터 원래 우리하고 계약은 매진돼서 파견받는다 해가지고 파견받아 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노조에서는 무기는 자기는 임금 못 벌고 사업자는 이윤을 계속 벌기 때문에 무기가 하나 박탈되고 저쪽에 무기 만빵인데, 그러면 이제 법규 위반 이런 것도 다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결국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단체 교섭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결여하였다는 것이죠. 337페이지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오해. 또 단체 교섭의 과정에 대한 오해도 있고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오해도 있다. 법원은 동그라미 1, 일부 현장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지만 지역 건설로들의 고발 활동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너저의 단체 교섭 요구 자체가 공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또한 동그라미 지역 건설로조와 조합은 수나 명단 등을 밝히지 아니었고, 심지어 조합원이 없는 건설현장도 있었다는 점및 지연인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역시 비정규직인 건설일용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 건설로조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지역 건설로조는 아까 봤듯이 공사를 차례차례 내려보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한국 건설 산업구조의 문제점인데,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오야지, 그 다음에 오야지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인데,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주로 오야지에 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지, 특정 LG 건설회사에 전용 전속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용 근로자가 아니지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되면은 결국, 근데 노동법이 예정하고 있는 단체 행동권이라는 노동권 보호를 사실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누려보자, 한번 이렇게 옮겨 다니는 상황에서도 한번 수를 내보자 해가지고, 지역 건설 노조라는 지역 노조의 형태로 한번 전략을 짜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원청회사 현장 소장과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법률상의 기타 여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339페이지 맨 밑에 문단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건설산업연맹의 전임자는 동양의 일, 현장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근로자들의 이동이 심하며 복잡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고 차례차례 내려오고, 일반인들이 출입하기 어렵고 현장 자체가 고립되어 있으며 현장 내부의 공개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특성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전임자라서 이렇게 건설 현장도 서로 여러 건설 현장도 막 출입하고, 누구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나 전임자야. 이러고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노조원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이 A 현장에서 일했다가 뭐한세달 뒤에는 B 현장에서 일했다가, 아니 7개월 뒤에는 C 현장에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없으면은 이 구심점이 없는 것이죠. 현장별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의사결정 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전임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전임자들은 어느 한 현장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조합원 만나고 상담하고 고충 처리하며 환경이나 산업 안전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돼. 할 일이 많다. 바쁘다 바빠.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청회사로 지급받은 근무는 전임자들의 현장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재반 경비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전임자 임금 수입은 임금을 갖다가 원청회사로 받는 거야. 지금 활동비로 사용한다는, 왔다 갔다 하는 활동비로. 340페이지 다 소결. 그래서 일곱째 줄 보면, 지역 건설로조는 당해 지역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자신이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공급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런 단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직 기법을 사용하겠다. 또, 지역 집중화된 교섭 구조라여 항상 노동조합이 전술적 이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이익에도 부합하기도 한다. 기업 간의 경쟁을 안정시킨다. 경쟁이 극심한 산업의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노동조합과의 집중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3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의 몇몇 대표적인 건설 현장에서 일종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 협약이 체결되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다른 회사로서는 그 비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떤 단체 협약에서 발생한 사적의 비용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든 간에 동일하게 패턴으로 적용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중화된 교섭 구조가 오히려 좋은 것인데, 하나의 패턴으로 작용하는 단체 협약 체결이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다. 단체 협약 체결 요구가. 지역 건설노조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단체 교섭의 기법을 사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지역 근설로조의 조합원들은 수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조합원의 특정 여부나 전임자의 근무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조합원의 명단의 공개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이는 당의 사용자가 이것을 이유로 삼아 단체 교습 거부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문제되는 것이지, 공갈죄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일용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름만 다 까버리면은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만든다고 전임자들한테 조합 가입도 하고 돈도 내고 했더니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자발적으로 가입했어요. 이러면서 사용자한테 이름 다 까버리고 돌아다니고 단체교섭은 따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돌 맞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깔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름 안 깠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이름 안 깠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공갈죄네. 왜 이름도 안 까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수성을 보지 못했다. 로마자 3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건설산업연맹이 재소장을 제출하였는데, ILO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금고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343페이지 형사기소와 벌금 및 징역형 선고를 그 건설산업연맹에다가 한 것은 베리베리 쏠이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피해도 보상해라. 구금 및 징역, 이거 다 철회해라. 이런 것을 국제, ILO가 사실 뭐 진보적인 단체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심했으면은 ILO가, 유감을 표시했겠습니까? ILO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각국의 사법제도를 상당히 존중해왔단 말이죠. 그 아이러고 왜 이렇게 심하게 봤냐? 이게 사실 기획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공안 검사들이 기획수사를 했던 것이죠. 공안 검사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대공 이런 거는 국정원에서 보통 많이 하고, 공안 검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꽁무니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 파업하는 노동자들 때려잡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일이 없으니까 일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획수사인데, 뭐 유도를 하기도 해요. 파업을 막 유도를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유도해가지고 다 잡아넣기도 하고, 이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에 야 지금 건설연맹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건설 노동자들이 원래 무주렁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사회에 이제 충실하게 하층 계급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조직화되려고, 이게 바로 공공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공안 문제다. 일단 이제 노동조합 관련된 것은 공안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 수사 체계가 짜여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분쇄해야 될 것이라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공안부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측의 고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주도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안이라는 것이 꼭 지금 이렇게 기업적의 어떤 구체적인 이익도 아니고 일반적인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단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역할을 천병처럼 운영될 필요가 필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조직은 원래 보수적이죠. 옛날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조직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기를 자본가 계급의 어떤 정부들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공갈죄로 한번 엮어보자 해가지고 엮은 것이 이 사건이다. 345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나왔고, 결론 346페이지. 법원이 공갈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은 7가지의 사정은 노사간 단체교섭의 기법으로 이용되는 것들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삼는 지역건설노조의 조직적 특성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획수사 너무하다. 노동조합을 분쇄해야 될 대상, 뭐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했다 이러면서 막 보고 올리고, 문제가 크다. 특별 기구이기 때문에 별로 법률적인 거라기보다는 판사들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수도성처럼 기록만 이렇게 찍찍 넘기고 있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물론 기록을 봐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이 돌아가는 측면을 많이 알고 있겠죠. 많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측면이 있으면 좀 그 당사자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형식적인 공갈죄 인정 논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밀접 관련성이 있는 환경법규 위반의 고발의 여부를 수단의 상당성을 넘었다고 보고, 그 넘었다고 본 수단의 상당성을 넘었다고 본 사유로 든 것들이 하나같이 단체 협약 체결의 교섭 기법에 대한 오해거나 또는 비정규직이자 현장이 계속해서 수시로 바뀌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지역 건설 노조나 노조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든 사유들로 유죄를 인정해 버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노조 전임자 조항은 계속해서 이제 연기가 돼 가다가 이제 앞으로는 사업자로부터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임비를 받지 못하는데, 노조 전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이 노조 전임과 관련한 이런 어떤 공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비에서 월급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법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코스트를 다운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비는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옛날의 어떤 교섭기법이라든지 노동조합 때 사용자의 구도라든지 이런 어떤 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전략으로 보아서 계속 유효할 것 같지도 않고 또한 현명할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덧붙여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 노동판례 비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